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 아니하였으니 너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음아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밝혀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즐거워하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런 은혜를 저희가 더듭기에 앞서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셔서 한 진리 안에서 숨쉬고 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궁극적 이유는 단순히 죄와 사망의 고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내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부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냥 있는 그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제단과 우상과 주상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신명기 1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조처를 하나님께서 취하도록 하신 근본적 이유는 신앙의 통일성과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또 하나의 조처는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사람은 그가 자기 품에 있는 아내든지 아니면 자신이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단호한 조처를 취하도록 하신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계시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말씀을 빼더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시도도 너희들은 다 분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신자가 죄를 제거할 때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제거할 때 얼마나 많은 이유를 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또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 행편이 그러니 조금만 연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은 적어도 죄에 관한 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짐승과 새와 물고기 중에서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에 대한 이 음식법과 아울러서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이나 그리고 어미의 젖에 삶은 염소 새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음식법에 관한 정결규례 규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친밀함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고 친밀한지를 우리로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자신이 낳지 않은 어떤 사람을 자녀로 삼을 때 입양하는 방식으로 자녀로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때 그런 방식이 아니죠. 위로부터 나게 하시는 방식, 즉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흑암의 세력에 있었던 우리들을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서 10장에서 한 성령 안에서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했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새로운 차원에서의 영적 출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그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모든 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부담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요구가 자녀에게 부담스러울 수 없고 또 그 자녀가 부모의 요구를 부담스럽게 받지 않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순종과 성결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추장스러운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장, 13장 해서 14장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결국 이방 사람들의 관습과 풍속으로 더 벗어나서 구속받은 신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로 이런 규례와 이런 법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습과 풍습을 따르는 일에 되게 발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어떤 풍습과 관습을 따르면 별로 묻지 않고 그냥 그 풍습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지요. 모종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 살지 않으면 나는 왕따가 된 것 같고 나는 그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 같아서 보편적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편적인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가난 전통과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풍습과 규례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되는데 특별히 장례식과 관계된 전통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장례식을 행할 때 그 지방 고유의 장례 행사가 있죠. 그 지방 고유의 장례 풍습을 지낼 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동네 어른들이 다 나오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묘자리는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관을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뭐 여러 번 장례 행사를 치렀지만 또 관의 시신을 넣을 때 무슨 저승길 가라고 어려움이 없으라고 노잣돈을 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주가 뿌리치고 집안 어른의 이런 풍습과 관습을 거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당시 가난 족속들이 행했던 그런 풍습, 그들의 이런 악습들을 결코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또 신자의 품행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 풍습을 따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람이 죽었을 때 날카로운 칼이나 돌로 신체를 베거나 그리고 모든 털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파피아 뉴기니 지역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가장 사랑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애통과 비탄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가락 하나를 꺾습니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몇 사람이 죽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실제적으로 그 다 취재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면 이처럼 사람이 죽었을 때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자르거나 왜 칼로 베었겠습니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은 귀신이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죽든지 어떤 방식으로 죽었을 때 더 이상 귀신에게 이 죽은 영혼이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피를 바치는 방식으로 아마도 이거 먹고 더 이상 이 죽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신체를 베는 이 행위를 가차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타나요. 또 하나 몸을 베거나 이마에 털을 베었던 것은 제거했던 것은 아마도 이 과도한 슬픔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많이 슬플 때 그 슬픔을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자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특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과도하게 슬퍼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신자라고 하는 사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어떤 풍습과 어떤 관습이랄지라도 적어도 신자의 성품과 품행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관행과 어떤 규칙과 관습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것을 철폐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 이하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인간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인류도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생물도 살려놓아야 되었기 때문에 정한 짐승은 일곱 상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두 상씩 그렇게 끌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원칙과 규칙을 가르쳐 주셨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비한 계시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전통으로 내려왔던 어떤 지식이든지 간에 노아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할 수 있는 모종의 지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대로 노아 때에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전까지는 채소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하나의 금지사항이 있었죠. 그것은 핏째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채소만 먹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고기를 먹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풍성한 자유를 그들로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그냥 홍수로 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땅에서 생물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따라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척박한 그런 환경 안에서 과중한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아마도 짐승을 잡아먹도록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그처럼 이렇게 자유 가운데 주어졌던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제한을 당하는 그런 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 위의 짐승의 경우를 보시면 대개 보면 소, 양, 염소, 노루와 같이 쪽발을 가지고 있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이 짐승들은 대개 성품이 온유하지요. 자 그러나 낙타나 토끼 혹은 오소리, 돼지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되새김질하거나 쪽발이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물속에 사는 이 물고기들 중에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잘 보시면 대개 뭐 독수리, 솔개, 까마귀, 매 같은 이런 육식성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먹지 않고 또 박쥐와 같이 이게 뭐 새인지 아니면 뭐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이런 것은 여러 개의 다리로 기어다니는 곤충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었는데 그러나 레위기를 보시면 새처럼 두 개의 큰 다리로 뛰고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메뚜기와 배짱이 같은.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다양한 규정들, 왜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위생적인 규례로 보는 해석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 대개 돼지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배탈 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분히 익히지 않고 돼지를 먹는 경우에 선모충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되고 그다음에 사방과 산토끼 같은 경우에는 야토병이라고 하는 병에 전염균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라고 지금 그 동물학 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우리에게 유해한 것은 먹지 못하도록 했고 우리에게 위생적으로 좋은 것을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의학이 발달하고 특별히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오늘날에 상당히 매력적인 해석 방법이죠. 야, 성경이 얼마나 신비한 책인지 3500년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먹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성경은 대단한 책이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생학 교과서가 아니죠. 보통 대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죠. 그 전문가들은 그 전문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저에게 안장로님이 계신데, 안장로님이 아는 한 그 장로님은 극동방송에도 뭐 근무도 하셨다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해병대 대령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전부 다 군사 전술학적으로 다 푼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전문 분야의 식견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다 그렇게 풀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절대로 그런 전문가의 지식을 뭐 보장해 주거나 그들의 권위를 확보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 해석법은 이런 짐승들은 그 당시 우상 숭배를 드릴 때 바쳤던 재물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가나안이나 수리아 종교에서 재물로 사용되었던 것들, 특별히 히타이트 사람들은 악한 저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돼지를 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별로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류학적인 해석 방법인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대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다니지 못하는 것들은 본문에 보면 부정한 것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개가 있는 짐승인데 날지 못하는 것, 이거 다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 사는 종류면서도 뛰거나 기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닌 것, 이거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석에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해석 방법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위성학적인 만약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식의 성경 해석 방법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외적인 규례처럼 보이는 정결 규례는 실상은 내적인 정결 규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또 짐승들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이런 정결 규례는 사실은 겉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끗하라는 사실을 나타낸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 정결 규례는 사실은 죄와 더러움을 삭제하고 제거해야 될 것에 대한 정결 규례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 제가 암시를 했지만 먹지 말라고 했던 이런 짐승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자를 잡아먹는다. 여러분들 본성상 어떻습니까? 그리고 독수리를 잡아먹는다. 우리 본성이 좀 맞지 않죠? 그러나 소나 양이나 노루와 같은 이런 짐승들은 우리의 본성에도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음식 규정을 마련해 주신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편 24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고 물어요.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외적인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자체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 규례도 외부적인 상징을 통해서 사실은 내적 성결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 25절 이하에서도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너희는 보편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말씀하면서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누구한테는 줄 수 있습니까?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이방 사람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고 말씀했죠. 결국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무엇이 될까요? 세상 풍조와 세상 풍습과 시대 정신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이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런 외부적인 상징이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모른 채 그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일에만 열을 올렸죠. 극단적으로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이런 식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헌금을 잘 내는 것, 또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 자체로 우리의 모든 행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외적인 정결규를 행해놓고 나서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앉아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얼마든지 딴 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적인 형식에만 치우치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모든 규정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는 죽은 형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음식 정결 규례보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지키는 것 이것으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먹고 마시는 정결 규례가 가리키는 실체가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보통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말과 더해서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따라서 우리가 한 구절을 이해할 때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한 구절을 이해한다면 신약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정결 규례 이 음식 정결 규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일에는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영적인 의미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많이 읽어도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금류, 독수리, 매와 같은 이런 것들, 특별히 썩은 시체를 먹는 이런 새와 육식동물은 사람의 사악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본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마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노새처럼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러지요. 그래서 완고를 표현할 때 노새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지요. 그 다음에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처럼 동물의 성품과 본성에 비교해서 영적 성품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특별히 11장을 읽어보시면 멜피아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뭐 뒹굴고 어린 연수와 함께 눕고 뭐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시아 시대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보시면 뭐 일이나 표과 같은 맹수가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먹지 않고 함께 뒹굴고 논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나운 육식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맹수들의 이 성품이 유순해져서 소처럼 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본래 이 사나운 육식성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시아 시대는 참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실제적으로 타락의 전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면 본래 창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대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국은 타락 이전에는 이처럼 서로 잡아먹고 물고 뜯는 이런 식의 야수성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은 메시아 시대에 이런 야수성, 육식성이 다 없어지고 결국은 모든 동물의 세계 안에도 참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이고 상징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되는 가장 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21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잘 보세요. 3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말씀에 끼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정한 짐승만 먹으라는 음식 정결 규례가 제정된 목적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이루기 위한 장치임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구별은 앞으로 이루어야 될 목표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장 30절 우리가 은혜 방식이라는 책을 구역모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고린도서 1장 30절에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이미 거룩함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화를 앞으로 이룰지 말지 모르는 모호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성화를 즉 거룩함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 성화 혹은 결정적 성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도 그리고 실제로 거룩하게 되는 본성적인 거룩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지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서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한편 이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민의 거룩성은 온 백성이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장 2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 확보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함으로 확보된 것이고 왜 그럼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서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내가 오로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성품 가운데 이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결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무료 티켓을 얻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과 의도를 염두에 두지 않은 처사예요. 선택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이 사실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옮기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말로 옮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에게라는 이 말은 여호와에 의해서라는 뜻도 되고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위해서라는 뜻도 됩니다. 히브리어 전치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도나이가 하나님이죠. 라 아도나이라 그래가지고 여호와에 의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향해서라는 말로 옮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음식 정결 규례는 바로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단순히 무슨 위생상의 문제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방식이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 음식 정결 규례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놓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려는 개개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너는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양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유형을 보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자녀의 교육에 올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가 있나요? 무슨 고상한 문화를 말하고 뭐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형이 상학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뒤에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돈에 다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한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선택받은 백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함을 우리의 인생 전체 안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깊숙이 이루는 일에 우리는 힘과 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음식 정결 규례입니다. 여러분들 한약을 드신 경험이 한두 번 다 계시죠? 한약을 드실 때 보통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고 말합니까? 닭고기나 돼지고기, 뭐 녹두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을 한두 번 다 듣지 않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약 한제 먹을 때 보통 뭐 한 달 조금 더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 한약을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하시죠? 어제도 제가 저녁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가지도 않고 또 앉아서 놀면서 닭고기 사는데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먹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처럼 뭐 심심하면 치킨, 뭐 그냥 돼지고기 수육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음식 정결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장치를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신자는 언제나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항상 구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어도 하루 세 번은 관식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대여섯 번은 확인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런 음식 정결 규례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묵상하도록 자극하는 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마지막에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말씀해서 언뜻 보면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은 너무 무자비하고 가혹한 일처럼 보여서 이런 식의 해석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고,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삶는 것을 우리는 이방 풍속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드렸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어미 젖에 새끼를 삶아 먹는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 정결규례는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안식 교도들은 특정한 음식들은 가려 먹긴 하지만 사실은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철폐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원칙적으로 사람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사람 속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같은 이런 죄악된 것들이 있어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다고 말씀했고, 디모데서 4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하루, 초하루 이런 것들로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에 구속받아서 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의사들 중에 뭐 위생학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이게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서 뭐 논문도 써내고 뭐 그런 분도 계신데 그런 짓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신자는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통합적인 구원의 방식을 잘 이해하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인격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아니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딱 보면 이 영화는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이 영화는 봐도 되는 영화가 하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르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악도 딱 들으면 이것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인지 아니면 인간의 정서를 고상하게 정화시키는 음악인지 들으면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이 음식 정결 규례를 오늘날에 적용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보신탕을 먹는 사람들을 혐오스러워한다든지 또 그것을 먹지 않는 나를 상당히 뭐 거룩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이신 형제가 실족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중직자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지요? 술, 담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렇다면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법, 새 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실족하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는 것이지 뭐 성경이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규례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비록 그것이 철폐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부적 상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영적 의미는 우리가 얼마든지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가려 먹도록 하신 것은 사실은 음식 자체가 사람을 정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정결규를 통해서 내적 정결, 내적인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니 우리는 항상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늘 성령과 동행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육적으로도 먹고 배출하지만 영적으로도 무엇인가 먹고 배출합니다. 영적으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받아 먹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 TV 드라마를 보든지 잡지를 읽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영적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받아 먹어요. 어떤 영혼도 아무것도 외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를 받아 먹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쏟아내면서 살아요. 쏟아내는 것은 자신이 받아 먹은 것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과 인상과 표정과 자유양육 태도나 삶의 방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 잡수셨는지 대충 짐작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어릴 때 기생충 검사한다고 대변을 보고 담아오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쏟아내는 말, 표정, 눈빛, 자세, 태도는 여러분들이 받아먹은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식 정결규의 자체가 사람을 깨끗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정결케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음식 정결규례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내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귀결될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의 영적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그것들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내치는 그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영적인 원활한 교통을 할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비록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서 모든 정결규례와 의식법이 다 철폐되었지만 본래 그 말씀이 함의하고 있었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고 아무것이나 취하는 자가 아니라 가려가면서 설 자리 앉을 자리 구분하면서 또 가야 될 자리 가야지 않아야 될 자리를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에 걸맞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더 풍성일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과 또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적 성향 자체가 그것을 지향하는 약한 성향이 살아있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죄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야 우세한 성령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도록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는 바를 실행할 수 없는 영적 무능 안에서 늘 탄식하고 그래야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순으로 끌어내려서 다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있는 참으로 악한 자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의 높이를 늘 생각하고 그 수준을 우리 순으로 끌어내리기보다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코델리드 신편 찬송 93장 찬송 드리고 헌상 기도하겠습니다.